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은과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하느님에게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일독서했던 구약의 말라키 연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련을 정련이 전혀 필요 없는 분께서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구세주의 피와 살, 육화의 신비가 구세주라는 그 제물을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친히 이 비천한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고 그 육화의 고통이 인간이 된다라는 그 고통을 오롯이 받아들인 아드님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을 재련하는 듯한 그 재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순환과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따를 때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긴 여정이다라는 건데 그냥 아무나 봉헌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따른다면 십자가를 거쳐서라는 거겠죠. 그 제물이 오늘 복음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산에서 나는 게 비싼 모양입니다. 산 비둘기 그건 아니네요. 한 쌍이면 암컷 수컷이고 어린 집 비둘기는 뭐 아무거나 두 마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느님 앞에 그 존재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오롯이 하느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당신 앞에 그렇게 바쳐진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사용하시죠. 당신 아들의 살과 피를 그저 상징적으로 제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 아들의 살과 피를 말 그대로 그 살과 피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결국 하느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고통을 신앙 안에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승화시킨 그 높은 인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를 하나의 작품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한다면 합당한 제물로 만들어가는 긴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르놀드 베클린이라는 유럽의 화가가 있습니다. 베클린은 1827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가 가산을 탕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화가가 된다니 말도 안 된다. 공장에 취업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거라 라고 아버지가 베클레를 호통친 이유는 가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 덕분에 베클린은 듀셀도르프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미술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베클린에게는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졸업증명서에 아카데미 학장이 이렇게 씁니다. 중요한 인재입니다. 라고요. 꿈 많은 20대 청년으로 자라난 베클린은 거장들의 그림을 보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벨기에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중간중간 여행 경비는 그림을 그려 팔아서 충당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성의 부모는 무일푼 화가인 베클린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클린은 여성에게 말합니다. 몇 년만 기다려.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서 그림을 배우고 올게. 조금만 더 실력을 키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베클린은 작별의 입맞춤을 한 뒤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지 불과 2주일이 지나서 편지 한 통을 받아서 든 베클린은 망연자실해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뇌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큰 충격을 받은 베클린 자신도 열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죽음과 실질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젊은 베클린은 몸과 마음의 충격에서 회복을 했고 몇 년 뒤에 1853년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안젤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로써 베클린에게 들여온 죽음의 그림자는 잠시 거치는 듯했습니다. 부부는 사이가 아주 좋았고 둘 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총 14명이나 낳게 됩니다. 아내는 훗날, 회고합니다. 옛날에는 다 안 그러셨습니까? 아내가 옛날 회고를 합니다. 베클린은 아이를 정말로 좋아했다. 어린아이들의 지치지 않는 활력, 생명력이 주는 상쾌함, 장난기와 유쾌함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특히 갓난쟁이들에게는 열정적인 사랑을 쏟았다. 그런 만큼 아이 8명의 죽음은 베클린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냈습니다. 결혼 이듬해 태어난 첫 아이는 로마를 휩쓸었던 전염병에 걸려 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1858년에 로베르토는 장티푸스로 1860년 랄프라는 아이는 알 수 없는 고열로 떠납니다. 태어난 해조차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861년 딸 루시아가 7살 때 집안에서 놀다가 떨어진 건축자재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자 가장 아끼던 딸을 잃은 베클린은 반쯤 미쳐버린 채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를 급히 따라가야 했다. 베클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아서. 베클린은 자신의 마음속에 묻은 그 아이들을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에 보고 싶은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죽은 아이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베클린의 작품은 40대가 될 때까지 거의 팔리지를 못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는 아니고 그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베클린의 목표는 인간 정신의 밑바닥, 무의식을 그림에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은 영혼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무의식을 뒤흔드는 인물과 괴물을 신화 속에서 재해석한 독창적인 작품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술계는 이런 작품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이고 웅장한 그림을 선호했던 당시 예술계에서 이런 작품은 너무 기괴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예술계의 비판과 가난과 슬픔에 좌절한 베클린이 꿈을 꺾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처 농가에서 얻어온 콩 한 자루로 온 가족이 끼니를 때우던 서른 살 무렵의 어느 날 베클린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꿈을 좇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가장이잖아. 스위스 용병에 입대할 생각이야. 그동안 미안해서. 돈은 넉넉히 붙일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아내는 벌컥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군인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화가랑 결혼했어. 그런 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 계속 그림을 그려.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베클린은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점차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죽음과 영원함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화가의 대표작이 되고 동시에 그를 상징하는 작품 죽음의 섬이라는 그림에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여성과 그 망자를 싣고 잔잔한 물 위에 떠 있는 이 죽음의 섬으로 향하는 조각배를 그린 그림. 섬 안의 숲은 어두워서 얼마나 깊고 넓은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모든 떠난 이들은 저 안에서 그 어두운 숲 안에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던져주는 그림입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추억하며 꿈을 꿀 수 있는 풍경화를 만들어 달라는 귀부인의 요청을 받고 그려졌던 이 그림은 그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당대에 끌게 됩니다. 같은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로 받아서 제클린이 그린 작품은 총 5점이고요. 일반 가정에도 걸 수 있도록 인쇄된 저렴한 복제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 작품은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됩니다. 독일 베를린의 모든 집안에 이 그림이 걸려있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베클린은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의 영혼에 다 울려 퍼지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음악처럼요. 의도는 적중합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교향시 죽음의 섬을 작곡을 했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의 책 꿈의 해석에서 이 작품 속에 내가 들어간 꿈을 꿨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만큼 이 그림에는 인간의 무의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베클린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그는 큰 존경을 받는 화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의 어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장티푸스 등 전염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넘긴 적도 많았고 우울증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오른쪽 어깨에 류머티즘성 관절염이 걸린 건 그의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고통이었습니다. 1892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항상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그의 가난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마주하면서도 삶을 동시에 충실하게 살아냈던 그는 1901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베클린의 삶은 상실과 질병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베클린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회고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베클린은 깨달음을 얻은 듯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큰 흐름이고 집착하고 절망하면 고통스러울 뿐이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슬픔에 절망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임을 베클린은 전 인생을 걸쳐서 깨달은 듯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화가, 위대한 예술인이라는 것은 단지 자신을 통해 수많은 걸작을 배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수많은 작업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수단은 단지 예술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마당을 쓰는 빗질에서도 그러한 심오하고 훌륭한 인격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착취하고 자연을 착취하는 모든 모습은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말 한마디로도 가능한 일이니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각자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로 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